제86편 종교의 초기 진화. 전술한 원시적 경대 충동에서 비롯된 종교 진화는 계시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보편적 영증여에 속하는 여섯째와 일곱째 정신보조체의 지배적 영향을 받는 정상적인 인간 정신기능은 그런 발전을 보장하기에 전적으로 충분하다. 자연이 인간 의식 속에서 인격화되고 초자연적 존재로 취급되고 결국 신격화됨에 따라서 종교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처음 가졌던 자연의 힘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종교적 성향을 띠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 유형의 종교는 그런 정신이 일단 초자연 개념을 생각한 후에 진화하는 동물 정신의 심리적 다성에서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결과였다. 1. 우연, 행운과 불운. 자연스러운 경대 충동을 제외한다면 초기 진화 종교는 우연 소위 운수, 곧 보통 일어나는 일을 인간이 체험한 데서 기원됐다. 원시인은 양식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찾아다닌 결과는 언제나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람이 행운과 불운으로 설명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했다. 삶과 죽음의 불확실하고 초조한 경계선에서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남녀의 생애에서 재수가 없는 것은 중대한 요소였다. 미개인의 제한된 지적 시야가 너무나 우연에 관심을 집중했으므로 운수가 그들의 삶에서 변함없는 요소가 됐다. 원시 유란시 아이는 생활 수준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투쟁했으며 중요한 역할을 우연히 담당하는 위험한 생애를 살았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불행에 대한 변함없는 두려움이 모든 쾌락을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는 절망적 구름을 이미개인 머리 위에 드리웠으며 그들은 불운을 가져올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변함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미신에 사로잡힌 미개인은 행운이 연속되는 것을 늘 무서워했으며 그런 행운은 재난의 어떤 전조라고 생각했다. 항상 나타나는 이 불운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계속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는 행운을 만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무엇인가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불운을 자초하게 했는가. 생각 없는 사람들은 행운은 쉽게 잊지만 곧 당연하게 여기지만 불운은 애써 기억한다. 초기 인류는 불확실성과 불운한 우연에 대한 부단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인생은 우연이라는 일종의 흥미진진한 경기였으며 실존은 도박이었다. 부분적으로 문명화된 사람들이 여전히 우연을 믿고 도박에 미련을 두는 경향은 이상하지 않다. 원시인은 두잠재적 관심,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으려는 열정과 무엇인가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그리고 목숨을 거는 이 도박은 초기의 미개한 정신에게 주요 관심사였고 최고 매력이었다. 목축하는 후대 사람들도 우연과 운수에 대해서 똑같은 관점을 가졌으며 한편 농업에 종사하는 더 후대 사람들은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으로 인해 농작물이 직접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점차 의식하게 됐다. 농부는 가뭄, 홍수, 우박, 폭풍우, 해충, 미식물의 질병뿐 아니라 더위나 추위 등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자연의 영향이 개인의 성공을 좌우하자 이를 행운 또는 불운으로 강조했다. 이런 우연과 운수 관념이 모든 고대 사람의 사고에 강력하게 침투했다. 심지어 후대에 기록된 솔로몬의 지혜서에도 내가 또다시 살펴보니 빠른 자가 달기에 이기지 않고 강한 자가 전쟁에 이기지도 않고 지혜로운 자에게 빵이 생기지 않고 총명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고 솜씨 있는 자가 잘 되지도 않으며 숙명과 우연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자기 숙명을 알지 못하며 해로운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듯이 새가 덫에 걸리듯이 사람의 아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고 기록돼 있다. 2. 우연을 의인화함. 근심은 미개한 정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남녀가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먼 조상의 자연 생활 상태로 돌아갈 뿐이며 근심이 실제로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면 활동을 억제하고 반드시 진화적 변화와 생물학적 적응을 시작한다. 고통과 고생은 점진적 진화의 필수다. 살기 위한 투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부 후진 부족은 대항이 떠오를 때마다 여전히 울부짖으면서 애통해한다. 원시인은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라고 계속 질문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한 물질적 근원을 찾지 못했으므로 영적 해결책에 의존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종교는 신비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발생됐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은 처음에 우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신비로움 때문에 살기 위한 투쟁에서 한 요소가 됐다. 원시 정신은 논리적이기는 했어도 영리하게 관련시키는 관념은 거의 없었으며 미개한 정신은 무지했고 세상 물정에 전적으로 어두웠다.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 다음에 일어나면 미개인은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 간주했다. 문명인이 미신으로 여기는 것이 미개인 세상에서는 그저 단순한 무지에 불과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반드시 성립될 필요가 없음을 인류가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됐다. 인간은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 사이에서 실존의 여러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미개인은 감지할 수 없고 추상적인 모든 것을 인격화시키려 애썼으며 그리하여 자연과 우연 양쪽이 유령으로 나중에는 신들로 인격화됐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신에게 최선책이라고 생각되는 것, 즉 당장 또는 훗날의 유익과 관계되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리사욕은 대체로 논리를 흐리게 만든다. 미개인과 문명인의 정신에서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 내용적인 것 곧 질보다는 정도의 차이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계속 초자연적 원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두뇌를 쓰는 모든 형태의 힘든 일을 회피하려는 게으르고 편리한 방법이나 다름없다. 운수라는 말은 인간이 실존하는 모든 시대마다 해석할 수 없는 것을 감추려고 만들어낸 단어에 불과하며 인간이 통찰할 수 없는 또는 통찰하기 싫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우연은 사람이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나태해서 원인을 측정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호기심과 상상력이 부족할 때, 즉 인종에게 독창력과 모험심이 부족할 때에만 사람은 자연 현상을 우연이나 불운으로 간주한다. 생명 현상을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우연과 운수 그리고 소위 돌발사고에 대한 사람의 믿음은 조만간 무너지는 대신 불명한 원인이 모든 결과에 앞서는 법과 질서가 있는 우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하여 실존에 대한 두려움은 살아가는 기쁨으로 바뀐다. 미개인은 모든 자연이 살아있다고, 즉 무언가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문명화된 사람도 여전히 자기를 방해하거나 자기에게 부딪히는 생명 없는 물건을 발로 차면서 저주한다. 원시인은 결코 무엇이든지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항상 의도적이었다. 원시인에게 숙명의 영역, 운수의 역할, 영세계는 원시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조직되지 않은 채로 아무렇게나 있었다. 운수는 영세계가 변덕스럽게 기분 내키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봤으며 나중에는 신들의 익살스러움이라고 봤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정령 숭배로부터 발전하지는 않았다.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다른 개념들이 정령 숭배와 동시에 존재했고 이 믿음들 역시 경배로 이끌었다. 자연주의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의 산물이다. 3. 죽음 설명할 수 없음. 죽음은 진화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고 우연과 신비가 가장 복잡하게 얽힌 것이었다. 생명의 고결함이 아니라 죽음의 충격이 두려움을 불어넣었고 그리하여 효과적으로 종교를 육성했다. 죽음은 미개한 사람들 가운데서 대개폭력으로 인해 발생됐으므로 폭력이 아닌 원인으로 죽는 것을 점점 더 신비롭게 여겼다. 자연스럽고 예상되는 인생의 종말로서 죽음은 원시 민족의 의식에 명료하지 않았고 그 필연성을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됐다. 초기 인류는 생명을 사실로 받아들인 반면 죽음은 어떤 부류의 존재가 찾아온 것으로 간주했다. 모든 종족은 죽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전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초기 입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통이다.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유래되는 모호하고 정리되지 않은 영세계라는 불분명한 개념이 인간 정신에 이미 존재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여러 현상의 목록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추가됐다. 인간의 모든 질병과 자연사는 처음에는 영의 영향 때문이라고 믿었다. 오늘날에도 어떤 문명화된 인종들은 악마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며 종교 예식에 의존하여 이를 치유하려 한다. 더 복잡한 후대 신학 체계도 여전히 죽음을 영세계의 작용 탓으로 돌렸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원죄와 타락이라는 교리가 생겨나게 됐다. 질병과 죽음이 앞에 닥쳤을 때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은 미개인으로 하여금 초물질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도록 강요했으며 그는 이 초물질 세계가 인생에서 신비로운 흥망성쇠의 근원이라고 어렴풋이 상상했다. 4. 죽음 생존 개념. 필사자 인격이라는 초물질 국면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일과 요령에 대한 꿈의 무의식적이고 순전히 우연한 연관성에서 생겨났다. 죽은 부족장에 대하여 여러 부족원이 동시에 꿈을 꾸는 것은 옛 부족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실제로 돌아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인 것처럼 생각됐다. 땀을 흘리고 떨면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꿈에서 깨어난 미개인에게 그것은 모두 너무나 생생했다. 사후 실존에 대한 믿음이 꿈에서 기원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늘 상상하려는 경향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꿈 유령 미래 생애에 대한 이세 개념이 이윽고 자아를 보존하는 생물학적 본능과 관련하여 죽음의 공포를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시작했다. 또한 초기 인류는 자신의 호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추운 지방에서 더 그랬는데 숨을 내쉴 때 입김이 보였기 때문이다. 생명의 호흡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유일한 현상으로 강조됐다. 호흡이 육체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잠자는 동안 모든 종류의 괴상한 것을 꿈꿨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비물질적인 무엇이 있다고 확신했다. 인간의 혼곧 요령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관념은 호흡과 꿈이라는 개념 체계로부터 생겨났다. 니게이는 결국 자신이 육체와 호흡이라는 이중적 존재라고 생각했다. 육체를 제외한 호흡이 영곧 요령과 같았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개념을 가진 반면 유령 또는 영은 조인적인 것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육체를 떠난 영이 실존한다는 이런 믿음이 보기 드물고 괴상하고 흔치 않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죽음 이후의 생존에 대한 원시 교리가 반드시 불멸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 20 이상을 셀 수 없는 존재들은 무한과 영원을 거의 생각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환생을 생각했다. 주황인종은 특히 유회와 환생을 믿는 경향이 많았다. 이런 환생관념은 유전을 관찰함 그리고 자손의 특징이 조상을 닮는 것을 관찰함에서 기원됐다. 조부모 또는 다른 조상을 따라 자녀의 이름을 짓는 관습은 환생을 믿었기 때문이다. 후대의 어떤 종족은 사람이 3번 내지 7번 죽는다고 믿었다. 멘션 세계에 관한 아담 교훈의 잔재인 이런 믿음 그리고 계시된 종교의 많은 다른 유물을 다른 면에서 불합리한 20세기 미개인들의 교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 초기 인류에게는 지옥 또는 장래의 형벌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 미개인은 저 세상의 삶을 모든 불운을 제외한 이 세상 삶과 똑같이 생각했다. 나중에는 선한 유령과 나쁜 유령이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서로 다른 운명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원시 인종은 사람이 이 생애를 떠난 그대로 다음 생애에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늙고 쇠약해지는 것을 생각하기조차 싫어했다. 늙은 사람은 너무 쇠약해지기 전에 죽임당하기를 훨씬 좋아했다. 거의 모든 집단마다 유령이 된 혼의 운명에 대해서 다른 관념을 가졌다. 그리스인은 약한 사람의 혼은 반드시 허약하다고 믿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그런 무기력한 혼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하데스를 창안했으며 튼튼치 못한 이 사람들은 금악령도 작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초기 안드족 속은 자기 유령이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중국인과 이집트인은 혼과 육체가 함께 머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집트인 가운데서는 이것 때문에 주의 깊게 무덤을 건축하게 됐고 시신을 보존하려 애쓰게 됐다. 심지어 현대인도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려고 애쓴다. 히브리인은 각 개인의 복제된 헛개비가 스올로 내려간다고 살았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혼의 진화에 대한 교리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룩했다. 5. 유령 혼 개념. 사람의 비물질 부분은 유령, 영, 망령, 헛개비, 요괴, 그리고 최근에는 혼이라는 이름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혼은 초기 사람이 꾸는 꿈속에서 대역이었으며 만지는 데 반응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필사자 자신과 똑같았다. 꿈속 대역에 대한 믿음은 생물과 무생물 모두에게 사람처럼 혼이 있다는 개념을 직접 유도해냈다. 이런 개념은 자연영을 믿는 믿음을 오랫동안 존속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에스키모인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것에 영이 들어있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유령이 된 혼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혼을 볼 수 있지만 만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꿈꾸는 종족의 삶은 점차 진화하는 영계의 활동을 발전시키고 확장하여 마침내 죽음은 유령을 포기하는 것으로 강조됐다. 거의 동물이나 다름없는 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시 부족은 어떤 혼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미신 같은 이런 혼 개념은 무너지고 혼은 하나님을 아는 필사 정신과 거기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곧 사고 섭리사가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새로운 혼 관념을 얻으려고 사람은 계시와 개인 종교 체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초기 필사자들은 내주하는 영 개념과 진화 본성을 지닌 혼 개념을 되게 구분하지 못했다. 미개인은 유령이 된 혼이 원래 몸속에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를 감싸는 외부 매개체인지에 대해서 무척 혼돈을 일으켰다. 혼란에 직면했을 때 이성적 사고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혼과 유령과 영에 대한 미개한 관점이 왜 총체적으로 모순되는지를 설명한다. 향기가 꽃에서 나오는 것처럼 혼이 몸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옛 사람은 혼이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으로 몸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 흔하게 잠시 기절하는 경우. 2. 잠자면서 자연스럽게 꿈꾸는 경우. 3. 질병 또는 사고와 관련하여 혼수 상태 또는 무의식 상태에 빠진 경우. 4. 죽어서 영원히 떠나는 경우. 미개인은 재채기를 혼이 몸으로부터 도망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강조했다. 깨어나 지킴으로써 혼이 도망치려는 것을 몸이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는 재채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라는 말과 같은 어떤 종교적 표현이 늘 소방됐다. 진화 초기에 잠자는 것은 유령이 된 혼이 육체에서 떠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간주됐고 잠자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거나 소리침으로써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형태의 인사불성에 빠졌을 때 혼은 더 멀리 있다고 아마 영구히 도망치려 한다고 즉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다. 꿈은 잠자는 동안 혼이 일시적으로 육체를 떠나서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개인은 깨어서 겪는 체험의 일부분과 마찬가지로 꿈도 똑같이 현실이라고 믿는다. 옛 사람은 혼이 몸속으로 돌아올 시간을 갖도록 잠자는 사람을 급히 깨우지 않는 풍습을 지켰다. 오랜 세월 내내 사람들은 밤에 나타나는 헛개비를 두려워했고 히브리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관념을 모세가 금지시켰음에도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꿈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었다. 그리고 모세가 옳았는데 왜냐하면 일상적인 꿈은 영적인 세계의 인격체들이 물질 존재와 대화할 방법을 모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옛 사람은 혼이 동물 또는 심지어 무생물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동물이나 다름없는 늑대인간 관념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사람이 낮에는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될 수 있으나 잠들면 그 혼이 늑대 또는 다른 동물 속으로 들어가서 야밤에 약탈 행위를 하려고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고 믿었다. 원시인은 혼이 호흡과 관련된다고 생각했고 혼의 특성이 호흡으로 전해지거나 양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용맹스런 족장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숨을 크게 내쉬어 용기를 불어넣으려 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 가운데서는 거룩한 영을 증여하는 예식 거행 중에 후보자에게 숨을 불어줬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하늘들을 만들었고 그 속에 있는 온무리는 그분의 입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지어졌다고 기록했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을 마다들이 들이마시려고 애쓰는 행위가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다. 그림자는 나중에 호흡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됐다. 물에 비친 모습도 때로는 이중 자아의 증거로 간주됐고 거울을 미신적 두려움으로 응시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문명인이 사람이 죽으면 거울을 벽 쪽으로 돌려놓는다. 어떤 미개한 부족들은 여전히 사진, 초상화, 모형 또는 형상이 그 혼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제거시킨다고 믿으며 따라서 그런 것들을 금지시킨다. 혼은 호흡과 일치된다고 대개 생각됐지만 또한 여러 부류의 민족은 머리, 머리카락, 심장, 간, 피, 지방질에 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아델의 피가 땅 속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피 속에 유령이 현존한다는 한때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셈족 속은 혼이 몸의 지방질 속에 거주한다고 가르쳤으며 동물의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금기였다. 가죽 벗기기와 마찬가지로 머리 잘라오기가 적의 혼을 사로잡는 방법이었다. 최근에는 눈이 혼의 창문이라고 강조됐다. 혼이 셋 또는 넷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혼을 하나 잃는 것은 불안감을, 둘을 잃는 것은 질병을, 셋을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혼이 하나는 호흡에,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머리카락에, 또 하나는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다. 환자는 방황하는 혼을 다시 찾겠다는 희망을 품고 개활지에서 활보하도록 충고받았다. 가장 훌륭한 추술사는 환자의 아픈 혼을 새 것으로 곧 새로운 탄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됐다. 바도난의 자손들은 두 개의 혼 곧 호흡과 그림자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켰다. 초기 노족 속 부족들은 인간이 두인격자 곧 혼과 몸으로 구성된다고 봤다. 인간 실존에 대한 이런 철학은 나중에 그리스 관점에 반영됐다. 그리스인 자신은 세 개의 혼을 믿었는데 성장하는 혼은 배에, 동물적인 혼은 심장에, 지적인 혼은 머리에 있다고 믿었다. 에스키모인은 인간이 세 부분 곧 몸과 혼과 이름으로 돼 있다고 믿었다. 6. 유령 영환경. 사람은 자연 환경을 물려받았고 사회 환경을 획득했으며 유령이 둘러싼 환경을 상상했다. 국가는 사람이 자연 환경에 반응한 것이고 가정은 사회 환경에 반응한 것이고 교회는 유령이 둘러싸고 있다는 착각에 반응한 것이다. 인류 역사상 아주 초기에는 유령과 영이라는 가상의 세계가 실체라고 보편적으로 믿었으며 새롭게 상상한 이런 영세계가 원시 공동체에서 어떤 권능을 갖게 됐다. 온 인류의 정신생활과 도덕생활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서 이런 새로운 요소가 출현함으로 영구히 변경됐다. 필사자의 두려움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원시 민족들의 모든 미신과 종교는 착각과 무지라는 이런 주요 전제조건 속에 압축됐다. 이것은 계시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사람의 유일한 종교였으며 오늘날에도 세계 인종 가운데 다수가 이런 미숙한 진화 종교만 신봉하고 있다. 진화가 진행되면서 행운은 선한 영과 연결되고 불운은 악한 영과 관련됐다. 변화하는 환경에 강제로 적응하는 불편함이 불운으로, 즉 영유령들이 불쾌감을 가진 것으로 간주됐다. 원시인은 타고난 경대 충동 그리고 운수에 대한 오해로부터 종교를 서서히 진화시켰다. 문명화된 사람은 이런 우연한 사건을 극복하려고 보험이라는 책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 과학은 허구적인 영과 변덕스런 신들 대신 수학으로 계산하도록 보험 설계사에게 맡긴다. 지나가는 각 세대마다 조상들의 어리석은 미신을 비웃는 한편, 개화된 후손들로부터 더욱 비웃음을 살 만한 원인을 제공하게 될 그런 그릇된 사고와 숭배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원시인의 정신은 마침내 타고난 모든 생물학적 충동을 조월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으며, 사람은 마침내 물질적 충동에 대한 반응보다 나은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는 삶의 요령을 발전시키게 됐다. 원시적인 철학적 생활 방침의 출현이 명백해지고 있었다. 초자연적인 생활 기준이 나타나게 됐는데, 영적인 유령이 화나면 불운을 가져오고 유쾌하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면 인간의 행위가 그에 따라서 조절돼야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옳고 그름의 개념이 진화했으며,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계시 시대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 이런 개념이 출현하자 항상 화내는 영을 달래기 위한 오랫동안의 낭비적 투쟁, 진화 종교의 두려움의 노예처럼 속박된 상태, 그리고 무덤과 신전과 희생제물 및 사제 계층에게 인간의 수고를 바치는 오래 계속된 낭비가 시작됐다. 혹독하고 무시무시한 값을 치렀지만 그만큼 값어치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사람은 비교적 옳고 그름을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됐고 인간의 윤리가 탄생됐기 때문이다. 7. 원시 종교의 기능. 미개인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불운에 대처하는 마법 같은 보험 증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두려움, 미신, 공포, 사제 기증품 등의 힘든 사례금을 기꺼이 지불했다. 원시 종교는 단순히 사냥터가 재난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보험료 지불금이었으며, 문명화된 사람은 산업의 재해와 현대적 방식의 삶에서 급박한 사정에 대비하는 물질적 대가를 지불한다. 현대 사회는 사제와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보험 업무를 빼앗아 경제 영역에 맡기고 있다. 종교는 점점 더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대비책에 관여하고 있다. 현대인은 적어도 생각하는 사람은 행운을 통제하기 위하여 낭비적인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는다. 불운에 대비하는 보험이라는 책략으로서 종교가 작용하던 예전의 기능과는 다르게 종교는 더 높은 철학 수준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이 옛 종교 관념은 사람이 숙명론에 빠지지 않고 절망적 비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했으며, 그들은 적어도 운명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유령을 두려워하는 종교는 유령의 행실을 통제해야 한다는, 즉 인간의 운명을 조절하는 초물질 세계가 있다는 인상을 사람에게 심어주었다. 문명화된 현대 종족들은 행운 또는 흔히 일어나는 생활상 변동을 유령이 이야기한다는 두려움에서 막 벗어나고 있다. 인류는 유령과 영 때문에 불운이 생긴다고 해석하는 사슬에서 해방 상태를 성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의 변천이 영적 원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교리를 포기하는 한편, 인간의 모든 불평등을 잘못된 정치적 적응과 사회적 부당행위 그리고 산업사회의 경쟁 탓으로 돌리도록 명령하는 거의 똑같은 정도로 그릇된 가르침을 놀라울 만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 자선행위의 증가, 그리고 산업재구성의 향상은 그 자체가 아무리 좋더라도 혈통이라는 사실과 삶에서 생기는 우연을 고쳐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사실을 납득하고 자연 법칙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조종하는 것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이룩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과학적 행동으로 이끄는 과학지식이 소위 우연히 생기는 재난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다. 산업과 전쟁과 노예제도 및 시민사회 정부는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사회적으로 진화하는 데 반응하여 생겨났으며, 이와 유사하게 종교도 허구적 유령 세계라는 망상하는 환경에 반응하여 생겨났다. 종교는 자유지의 진화적 발전이었고, 애초부터 잘못된 개념이고 철저히 비논리적이었음에도 효과가 있었다. 원시 종교는 초자연적으로 기원된 진정한 영적 세력인 사고 섭리사가 증여되도록 그릇된 두려움에 강력하고 장엄한 힘을 이용하여 인간 정신의 토양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신성한 섭리사는 그 후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변화시키려고 수고해왔다. 진화는 속도가 느릴지언정 틀림없이 효과가 있다. 네바돈의 한 저녁별이 제시했음.